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2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기자들에게 24일 늦은 시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관련 사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신임 리용호 외무상도 24일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같은 비행편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번 ARF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5일에는 아세안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의를 열고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내린 폭우로 최소 15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북부 허베이성에는 백열 4명이 사망하고 백열 1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정부 당국이 폭우가 발생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고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왕량 중국 부총리는 23일 베이징에서 폭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 지방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지역에서는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앞으로 며칠간 폭염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24일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최소한 11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북부 바그다드 시아파 거주지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25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히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과거 시아파와 군경을 대상으로 비슷한 자살폭탄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4일을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전날 수도 카불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80여 명을 추모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카불 시내의 시위 현장에서 세 차례의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앞으로 열흘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이번 공격이 대부분 시아파로 구성된 하자라족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자라족이 시리아 정부와 연합해서 ISIL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ISIL 측의 설명입니다.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원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이 GFK와 CLC에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64%에 달했습니다. 현 수준 유지는 23%, 규제 완화를 원하는 응답자는 11%였습니다. AP와 GFK가 2013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총계 규제를 원하는 응답자 비율은 이번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25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이었는데요. 탄도미사일 3발을 전격 발사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 발표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세 발 중에 두 발은 500에서 600km를 비행하였고 나머지 한 발은 비행 궤적이 명확치 않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한국 합참 공보실장인 전학규 대령의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윤국한 기자가 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9일 오전에 세 발을 잇따라 발사했는데요. 오전에 5시 45분부터 6시 40분, 그러니까 약 1시간 남짓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이 세 발은 두 발이 노동미사일이었고 네. 또 하나는 스커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발은 500km에서 600km 정도를 비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발은 30km도 오르지 못하고 그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이렇게 한국군 당국은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잇따라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심지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 사태가 굉장히 고조되고 또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런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공중 기폭장치 실험입니다. 네. 이 기폭장치라는 것이 이제 핵공격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가한다고 할 경우에 낮은 고도에서 폭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공중에서 이 핵탄두가 폭발하면 전자기파를 발생하면서 레이더라든지 항공기 방공 시스템 이런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고 또 피해 규모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런 공중에 전자기파 실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의구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에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런 공중 폭발은 하강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m 정도에서 상승 단계에 폭발했다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한국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기술 발전 단계를 주장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그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은 이번 그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북한은 이번에 세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유사시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핵전쟁 장비가 한국의 작전지대 안에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징후가 있을 때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증원병력을 경상북도 포항 또 부산항 또 김해공항 이런 곳으로 단계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작전 계획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들 미군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500km 또 600km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남쪽을 향해서 쏜다면 부산과 울산 등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번 발사가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 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기폭장치 동작 특성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윤국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그 시의성 도발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북한 스스로가 공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을 시점에 총참모부 포병국의 이름으로 중대 경고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중대 경고의 발표 내용은 이 한국 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인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인데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당국도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 본회의 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시위성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 당국은 이런 맥락에서 사드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북한의 그 물리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물리적 도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미사일 발사도 좀 예견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예, 가지 그렇습니다.
가능성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표면화 됐는데요. 한국 정부 물론 뭐 반응을 내놓았는데 이번 특별히 이번 도발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한국군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먼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경거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이런 도발적 행위를 감행한 것은 기존 미사일 발사 시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도발 야욕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접전 지역의 도발은 물론이고 후방 지역 테러 등 전술적으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응징 태세를 논의를 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한반도 또 영내 안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현재 안보리 대북결의 2705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돼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미국도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 백악관 반응 잠깐 들어볼까요?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is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all of which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xplicitly prohibited.
네, 백악관 대변인 성명인데요. UN 안보리 그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즉각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탄도 미사일이라면 네, 네, 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단거리든 중거리든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은 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도 역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 규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일탈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고립과 그리고 제재가 점점 더 깊어질 뿐이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이제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을 쏘면서 자, 뭐, 니네들이 이런저런 그 방어망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 어느 정도로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북한은 올해 들어서 300mm 방사포를 비롯해서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또 무수단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 여기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SLBM, 또 최근에는 스커드와 노동 계열 미사일까지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현재 작전에서 배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 탄도 미사일은 약 1000기 정도가 될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거리 300km에서 1000km 정도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 약 400여 기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이 300여 기, 또 나머지 300여 기는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KN-08 등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등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들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안쪽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또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통상 그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무기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그 발사 실험처럼 정상보다 각도를 높이거나 또 연료를 그 적게 주입해서 발사하면 한국 내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발사된 그 세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노동미사일 한 발 고각으로 발사해서 사거리를 줄였다 이렇게 북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수의 미사일을 또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방해해야 되는가 하도 좀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 이런 탄도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다양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바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한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여러 가지 고도의 장비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지스 함에 장착된 그런 고성능 레이더도 있고요. 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핵심 장비가 바로 가령 600에서 800km까지 갈 수 있는 탐지거리가 해당되는
네.
그런 고성능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탐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선제 공격해서 이 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이것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인데요.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은 지금 패트리어트가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격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사드 배치는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고고도,
네.
중고도나 중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패트리엇 미사일은 40km 이하의 상공에서 적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사드 미사일은 40km에서 150km 수준의 고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다층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런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뭐 수그러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자, 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추가 도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한 이후 북한이 종류를 바꿔서 연달아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동해에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를 했고요. 이번에 중대 경고가 나온 뒤에 곧바로 19일에는 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 배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면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나 또 비무장지대 DMZ에서 국지도발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도 그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이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다음 달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추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실질적으로 추가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면서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로써 그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지난주에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 내에서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박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뭐 전반적으로 그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한 건가요?
예, 지금 방금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드의 한반도 한국 배치는 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남남 갈등을 북한이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정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쟁을 하고 또 이 사드 문제를 놓고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 사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에 대해서 공식 발표하기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일관했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발표를 하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계속해서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요청도 없었고 또 따라서 협의도 없고
네.
결정도 없고 이런 3NO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이해나 설득 작업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드의 효용성 이것과는 또 별개로
예.
이 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마치 이런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것을 불순 세력들과 좀 연계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한 논쟁 이런 것들 자체를 아예 봉쇄하려는
네.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주 군민들 이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또 장소를 옮겨서 아주 이제 수도 서울까지 가서 네. 또 시위를 벌이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주 지역의 군민들은 계속해서 사드 철회 또 사드 배치 전면 무효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고요. 또 항의의 뜻을 담은 파란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에는 성주 지역의 군민 약 2천 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투쟁도 벌였는데요.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노 사드, 청정지역 성주에 사드가 웬 말인가, 또 주민안전 무시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성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또 이 지역 농특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결정이긴 했지만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네.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또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국의 또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를 반대 목소리의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바로 오히려 경상북도인데 성주는 바로 그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정책 같으면은 여기에서 다른 데서는 반대를 해도 이 지역에서는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이번은 정말 다른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성주 군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 역시 이제 안전 문제 성주 군민들이 이제 제일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방부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괌에 그 사드 포대를 방문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그 결과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 문제와 소음 네. 문제. 네.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괌에 그 사드 포대는 괌에 그 앤더스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미군에.
네. 네. 네.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그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그 사드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도 가까운 민가까지의 거리가 1.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같은 조건에서 그 전자파를 여러 차례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대치가 나온 것도 아주 미미했다는 겁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했고 그래서 이 전자파와 관련한 것은 그야말로 괴담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고요. 또 소음과 관련해서도 이 사드 배치 지점으로부터 500m 정도 거리에서 측정을 한 결과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민가가 사드 배치된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소음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현지에 언론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안전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 성주를 부지로 선정할 때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미군 장병들은 취재진들은 단지 몇 분 동안 기지를 방문하지만 미군 장병들은 하루 종일 근무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 사령부도 이 사드가 안전한 무기체제라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모든 무기체계는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드 역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신뢰 있는 무기체계다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사드의 안정성에 대해서 묻는 비호의 질문에 이같이 답을 한 건데요. 특히 주한미군은 모든 무기체계와 새로운 장비들의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인들과 주한미군 또 비전투인력의 안전의 확보는 주한미군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 측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걸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언론도 이제 중국에 이제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지적도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한국의 뭐 여당 국회의원이 또 중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또 발언을 해서 이게 악재가 이제 겹친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인데 자,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까요? 대책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 한국 정부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이 북한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원유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라든지 현금 이것의 생명줄로 중국을 삼고 있다 할 정도로 90%가 넘는 말하자면 의존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느냐가 바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 유도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북한의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대북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또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로서는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하나 참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에 대한 이행보고서 여러 나라의 그 이행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공개가 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이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6쪽 분량이었고요. 모두 그 6개 항목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그 안보리 대북결의 2705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2705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에 반대한다 이런 점과 함께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 이행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점이었는데요.
네.
대부분 나라들이 이행보고서에서 제재를 어떻게 이행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국이 이행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따라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인데요. 중국은 이행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밖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에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한다는 그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소리는 트럼프 후보의 지명 수락 연설 일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공식 채택하는데 올해 이 공화당 정강에는 이 한반도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정강 정책 역시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 보유 이것이 더 이상 이론적인 우려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과 같은 맥락에서 협력해서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또 북한 정권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중국 당국이 북한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핵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정강 정책이 발표가 됐나요?
네, 민주당은 현재 정강 정책의 초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초안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울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뭐 북한 김정은 지도자를 뭐 안 만날 이유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과거의 그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물론 뭐 앞으로 또 그 늘 변하는 상황이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양당의 정강 정책을 지금 잠깐 살펴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과의 북한 관계가 금방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언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의지나 의사도 없는데 협상을 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일 뿐이다 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실제로 북한은 헌법의 핵 보유국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핵 문제,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핵과 관련한 논의는 핵 군축에만 적용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핵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그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집권하자마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핵실험도 하고요.
네.
바로 이걸로 말하자면 미북 관계에도 더 이상 대화나 이런 아무런 핵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후보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든 간에 북한의 이런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가 재개되기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세 발을 전격 발사한 배경과 의미,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천정 쪽에서 양꼬치 집을 하고 있는 윤학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서울 등천동에서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부터 살았으니까 모르는 게 없죠. 고향이 다 잊어지고 어지는.
고난의 행군 시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두만강을 넘나들다가 한국을 알게 된 누나가 먼저 중국을 떠났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돈 벌어갖고 그냥 고향으로 간다. 그냥 어쨌든 미국이나 어디서나 다 돈이 있으면 살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힘들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으로 같이 가자는 누나의 전화를 받았던 동생 학용 씨도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첫 인상은 자유롭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딱 이렇게 공항에 발착 이렇게 디딜 때 한국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걸 딱 볼 때 마음이 뭐랄까 푸듯한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이 온우이에게는 나라고 왜 못하겠냐는 오기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는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부단히 열심히 하면 다 내 것이 되고 저거 하고 남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살아도 저들 멋진데 저 사람들 못지않게 저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 출신 성분 때문에 농촌에서 흙을 파며 살아야 했던 윤 씨 오누이. 한국에서는 그 땅에서처럼 살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머리를 달고 같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댔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양꼬치 식당을 하고 있는 윤학용, 윤희 남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살기 힘들잖아요. 야, 난 다 사정을 했죠. 다 못 주겠다. 살아야 되지 않냐. 750까지는 주겠다. 그래서.
온우이의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줬던 정착 지원금은 모두 한국행을 연결해준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내놓아야 했고.
그때 당시에 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 애는 돼지고기 한 건도 못 사서 먹였어. 그랬더니 도로 중국에 가자. 애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못 먹이니까 힘들잖아요.
동생 학용 씨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탈북자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취직이 돼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일을 하지 않아요. 한데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요즘은 그건 만만치 않은 남자들도 질투가 많아요. 일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북한에서 왔다고 왠지 모르게 내 혼자 선입감에 나를 없이 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누나 윤희 씨에게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흥냉면집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 2007년도에 거기 들어갔어요. 5월 달에 저기 5월 3일날 집 잡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 누가 소개를 해서 딱 집에서 한 13일 쉬고 딱 거기 가서 취직을 해서 주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장이랑 그 들어갈 때는 내가 중국에서 냉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겨울에는 냉면을 기계를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사장하고 약속하고 들어갔으니까
하나원 정착 교육을 마치고 10여일 만에 집 근처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래도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주방일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한 약속이니까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냉면을 밝게 씻어갖고 이렇게 툭 했는데 손가락 사이에 끼워갖고 이렇게 하면 그걸 게살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쁘게 동그랗게 마는 게 고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손님이 먹다 나머지 냉면을 그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애가 그때 당시에 지금 얘 나이 36살이었어. 아줌마는 밑바닥부터 저기 권명로는 위치까지 가려면 3년을 밑바닥부터 닦아야 된대요.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이가. 그래갖고 그래갖고 난 그냥 또 사장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난 내 직책에서 하면 된다 했는데 어느 때 날 뭘 심부름 시키는데 내가 그 예레어를 쓰니까 처음에 우린 잘 모르잖아요. 어? 말길도 멀었더라. 다 주먹면이 중국에서 바람 왜 왔냐 이런 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말싸움 했죠. 그저 오기가 생겼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 같아서 도저히 계속 같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진짜 한참 동생인데 내가 너한테서 이런 치부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일을 안 먹었든지 내가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저런 사장이 되겠다, 돼야겠다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학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사장이 한 보름 동안 계속 전화 왔어요. 제가 거기서 왕만두를 진짜 잘 끓였어요. 잘 쪘어요. 그래갖고 그 설렁탕집에 가장이 나하고 동호까지 하자 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내가 나와버렸죠. 거기서. 그래갖고 내가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가서 집을 찾았다.
그래서 윤희 씨는 더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모아서 생맥주를 파는 호프집이라는 곳을 차렸고, 그 사이 동생 학용 씨는 전문대학에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누나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오면 누나네 집에 먼저 처음엔 살았어요. 제가 집을 충주 쪽이라 집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직업이나 이런 건 또 내가 폴리티대학을 다녔어요. 여기 한국 폴리티대학이 우당산 쪽에 있는 그쪽에 다녀가지고 일식 점에 한식하고 양식 자격증 거기 하는 1년짜리 대학교를 나면 거기서 우연히 일식 쪽에 발을 넣게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일식에 여지껏 작년도 한 11달까지 일을 하다가 요즘 누나 이 가게를 하게 되면 혼자 하게 돼가지고 저리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일식이 멋지고 중식이 멋지고 일이야 그 일인데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아무래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야코치 집도 일식 쪽보다는 또 나름대로 괜찮네요. 야코치도. 이게.
누나 윤희 씨가 동생 학용 씨와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가 일식집에서 주방을 책임졌던 학용 씨와 장사 경력 10여 년의 윤희 씨가 뜻을 모아 가족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그냥 그저 여기도 일든 이거든 내가 얻은 나이가 50이 되니까 얻은 마지막 정착역으로든 하룡양 고치집을 하자 하고 이게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이게 자리를 잘못 봤다고 후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사람들마다 다 자리는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은 그 마음이 뿌듯하죠. 네.
가게 목이 좋아서 앞으로 장사가 잘 되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힘을 얻었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든든하고 누나가 사장님이어서 편안하고 오손도손 꾸려가는 온우의 양꼬치 식당은 그렇게 손님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양꼬치 집이 현재 오신 다음 달이면 1년이 돼요. 예.
어떠세요?
요즘은 많이 불경기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요즘 여기 앞에가 도시개발 돼가지고, 여기 지금 오피스 점에 마곡지구 요즘 많이 형성되고 해가지고요. 손님들이 많이 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사실, 윤학용 씨 온우이가 양꼬치 식당을 차리게 된 것은 가슴을 졸이며 살았던 중국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 양꼬치가 대세예요. 요즘 중국에서 중국 음식이잖아, 양꼬치라면. 네. 좋죠. 건강에도 좋고 양꼬치가 워낙 좋아요. 네. 기력 회복이나 이런 데도 좋고. 네.
양꼬치 식당 앞에 붙인 활용이라는 이름은 누나 윤희 씨가 숨어 살며 식당 일을 했던 곳이고,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원조 양꼬치의 맛에 일식 전문 요리사 동생 학용 씨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양꼬치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누나가 하룡 쪽에서 양꼬치랑 많이 배우고 요리를 하룡 쪽에서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하룡 양꼬치 중국 하룡을 왜 따서 했냐면, 양꼬치랑 중국 요리잖아요. 중국 요리인데 저희가 무슨 뭐 그렇다 고향이 저기서 왔다고 뭐 그렇게는 못 달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어필 되려면 그래도 이건 중국집 양꼬치네 그래 이렇게 하죠. 손님들 어떤 분들 중국 분들 지나가다 중국 사람 맞냐고 이래요. 중국 사람 맞다 그래요. 너희 같은 건 중국에서 중국말 좀 알아요. 근데 저는 아예 직행이니까 중국말을 몰라요. 어떤 데는 중국 사람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경상도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래 또 맞다고 하고 또 강원도 사람 뭐 별난 소리 다 해요. 장사하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손님들한테 업혀가는 거죠.
편안한 인상의 누나 사장님과 사근사근 손님 접대 잘하는 요리사 동생 학용 씨. 어느 집에 온우이가 이리도 다정할까 싶을 만큼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잘해요. 너무 잘해갖고 따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얘도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손님과 손님의 그 대화를 잘 받아주고 우리 서비스 그거를 잘하니까 뭐 딸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소리는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제가 거의 허를 띠가지고 여기를 허를 보고 열이 들어오면 누나가 열이를 하고 이래. 네, 그래 저희 손님들 많이 좋아해요 저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생이 인상이 좋아갖고 또 와야겠다.
장가 갔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다 있어. 그래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누나 윤희 씨와 동생 하경 씨는 17살 차입니다. 하경 씨는 모든 것이 누나의 덕이라고 이야기했고 누나 윤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나 덕이지요. 누나. 동생들 누, 집안이 큰 게 잘 돼야 뭐 막내 동생들도 잘 돼. 누나가 참 좋아해 저희는.
중국에 숨어 살면서도 가족들의 살길을 챙겼던 누나. 한국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소식을 듣고 동생들에게도 함께 떠나자고 권해졌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봤으니까 사는 게 낙이 없잖아요. 사는 게 한마디 말해서 여기에서 이 좋은 세월을 보니까 안 되겠다. 다 같이 여기에서 살자. 되고.
그리고 막내 하경 씨에 이어서 둘째 동생은 아예 국경에 가서 두만강을 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얘 막내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후에 내 창 밑에 남자 동생 온 가족을 네 명을 데리고 왔어요.
후에 데리고 올 때 저는 혼자 왔고 여기 와서 네, 저는 혼자. 결혼을 했고 형님 가족은 거기서 결혼 다 됐고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가서 저희 고향 맞은편까지 차를 대고 둘이 가서 우리가 안 와왔어요.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저희
도망자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격으로 중국행 비행기를 탔던 오누이.
그때는 또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있었으니까 한국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중국에 또 누나 있었으니까 갈 때는 그래 여권 내가지 비행기 타고 당당하게 가지 않아요. 그때는 여권이 있으니까 모든 거기 대한민국 거기 돼 있잖아요.
미리 보내놓은 휴대전화를 연결하며 언제 어디에 차를 대고 기다리겠으니 안전하게 강을 넘어오라고 소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릴 때 차 끌고 차를 끌고 가가지고 좀 위험했어요. 앞에 차를 하나 하고 뒤에 롱구방 차를 한 대, 그러니까 차 두 대를 끌고 나갔어요. 이런 그냥 한 자석, 봉고차 같이 그런 차를 예, 끌고 나가고 거기다 형네시고 앞에는 내가 그 차를 한 대 먼저 토크대로 먼저 나가는 거지. 혹시 경찰들도 그 있지 않아요? 변방대 이런데 걸리진 않고 무사히 그래도 연결까지 들어왔어요. 형네 태우고 바로 그 밤에 새벽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윤희 씨와 하경 씨가 관광객인 척하며 자동차를 빌려 두만강가를 구경하고 있었고 때마침 강을 건넌 한 가족이 그 차를 타고 연길까지 무사히 이동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 바로 하경 씨, 윤희 씨, 온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생들 데리고 오면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연길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또 얘네들은 또 심양 쪽을 떠나갔죠.
저희는 또 다음날 바로 또 한국행 오고 우리 형님은 또 라오스 쪽으로 가 왔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오누이 윤하경 윤희 남매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